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오늘 세일러 교수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연결하는 데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일러 교수의 경험적 발견과 이론적 통찰력이 행동경제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확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일러 교수는 행동경제학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너츠의 공동저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일반 노벨상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이며 1968년 제정됐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역의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 어제 수십만 명이 카탈루니아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스페인 국기와 카탈루니아 기와 함께 카탈루니아는 스페인이다, 함께 일 때 우린 더욱 강력하다 등의 피켓을 들고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에는 카탈루니아 주민들 외에 스페인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습니다. 마리아노 라우이 스페인 총리는 지난 7일 카탈루니아가 분리 독립을 강행할 경우 자치권을 중단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탈루니아 자치정부는 지난 1일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며 압도적인 찬성을 바탕으로 독립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중앙정부는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탈루니아 주민 중 일부는 투표율이 43%로 낮았던 점을 들어 이번 투표가 카탈루니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해 적어도 12명이 숨졌습니다.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어제 숨진 12명 중에 어린이 10명과 나이 든 여성 등이 포함됐다고 프랑스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선박에 몇 명이 탑승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힝야족의 난민 선박은 대개 적정 수용 인원을 넘는 인원이 탑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선박이 미얀마 부근에서 전복했기 때문에 일부는 수영을 해서 해안가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약 50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유엔은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군사작전을 인종청소라며 비난했습니다. 반면 미얀마 정부는 이번 군사작전은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로힝야 반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정부는 미국 정부의 비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오늘 미국 측에 비자 발급 중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뒤 미국의 결정이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터키 당국은 어제 상대방 국민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양국의 이번 조치는 터키 주재 미국 영사관 직원이 지난해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가담한 종교 지도자 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로 지난주 터키 당국에 체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외교 공관의 안전에 대해 터키 정부의 약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터키 내 미국 외교 공관에서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주재 터키 대사관도 미국 측과 거의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에 대한 비이민 비자 발급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번에 체포한 미국 영사관 직원이 이슬람학자 페틀라우 귤렌 추종 세력과 연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귤렌은 지난 7월 터키에서 발생한 쿠데타 모의의 배후로 지목됐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정예 병력인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흐람 거셈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이 전략적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호하고 혹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의 일부 개인과 조직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지만 혁명수비대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핵합의를 인증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이민 규제 강화 방안을 어제 미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이 세계 스포츠인의 축제인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어제 3차 아프리카 지역 예선이 열렸는데요. 자, 이집트가 콩고를 2-1로 누르면서 28년 만에 월드컵 축구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집트 대통령이 파라오들로 불리는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 선물로 150만 이집트 파운드, 그러니까 약 9만 달러 상당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자,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거의 3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소식이 들리자 수도 카이로는 물론이고 이집트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불꽃놀이를 하는 등 한바탕 축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로써 32장의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개최국 러시아를 비롯해 스페인과 독일, 한국, 이란, 일본 등 이제 총 15장의 주인공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워싱턴은 현재 영상 23도에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도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밖바다에서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밖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1도, 신의주는 12도에서 1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1도, 함흥은 13도에서 15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The Trog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은 온통 내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Love is all around. 함께 들어보시죠. Toes. Well, love i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on the wind, it's everywhere I go. So if you really love me, come on and let it show.
There's no beginning, there'll be no end, 'caus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터키에서 입국 사증,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뒤따라 터키 당국도 미국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떤 사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에 중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다고 미 의회 위원회가 지적했고요. 이어서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리차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가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터키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요?
네, 터키 수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이 어제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모든 비이민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터키 전역의 모든 미국 외교공관에서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유는 뭡니까?
예, 터키 주재 미 대사관 측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미국 외교시설과 인력의 안전에 대한 터키 정부의 약속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이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방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이라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터키 정부가 외교 시설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예, 안전에 관한 최근 벌어진 사건들이 뭐였는지는 미국 대사관 측이 어제 성명에서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터키인 직원 매틴 토프지 씨가 당국에 체포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주요 매체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영사관에서 일하던 터키인 직원이 체포된 이유는 뭐죠?
예, 터키 사법당국은 토프즈 씨가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를 이끌었던 지도부와 정기적으로 연락해왔다는 혐의를 체포 사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6월 쿠데타 진압 이후 터키 정부는 대대적인 배후 세력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5만 명이 정도가 구금되고 또 공무원 수만 명이 해임된 한편 언론사 100여 곳이 폐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체포된 거고요. 미국 측이 현지 공관 안전을 다시 점검하겠다면서 이 비자 업무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겁니다.
네. 자, 터키 측은 미 대사관의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터키 측도 똑같이 이 비자 업무 중단으로 맞섰습니다.
네.
이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의 성명 발표 몇 시간 뒤에 미국 워싱턴에 있는 터키 대사관 측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최근 벌어진 사건들 때문에 터키 외교시설과 인력의 안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약속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사관과 영사관들의 방문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성명에 적었습니다.
네. 미국이 내놨던 성명과 내용이 같네요.
맞습니다. 미국 측이 앞서 발표한 성명을 그대로 가져다가 미국과 터키가 들어간 자리만 서로 바꾼 건데요.
네.
이렇게 두 나라가 동시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통해서 상대방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외신들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22일이었죠.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된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회담했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전에 기자들에게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나의 친구가 됐다 하면서 이 어려운 지역을 다루면서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지지율도 매우 높다고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극찬했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를 털고 이 터키와 긴밀한 협력을 회복하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이 주요 매체들은 해석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과 터키 사이를 불편하게 만든 현안이 최근 몇 가지 있었죠.
네. 이 터키 당국이 지난해 쿠데타 배후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학자 페틀라후 귤렌 씨를 추방시키라는 요구를 거듭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쿠데타 배후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면서 거부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터키 당국은 쿠데타 배후 세력 색출 과정에서 군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또 언론 종사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터키 공관 주변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5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이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폭력을 행사한 터키 측 경비 관계자 15명을 포함한 19명이 미국 법정에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터키 외무부로 초치하면서 양국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중국위원회가 2017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군요.
예, 미국 의회 산하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목요일 2017년 연례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만들어진 초당적인 기구인데요. 중국의 인권 상황과 법 준수 상황을 감시해서 1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올해 보고서는 우선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래 중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의 길로 걷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최근 여러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는데요. 이런 주장과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중국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이 억압의 수단으로 이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예, 또 중국 당국이 인권 변호사나 인권 운동가들을 여전히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고요. 중국의 이런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와 언론, 인터넷 매체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여전히 임의적인 구금과 정치범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요. 또 탈북민 강제 북송 행위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었습니다. 또 중국은 또 민주화, 홍콩의 민주화 지도자들을 구금하고 이 선출된 입법 법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홍콩 내정에도 개입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 취임 후에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자치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건물들이 철거되고 티벳 불교 승려와 신자 등 수천 명이 강제 추방되거나 이주되고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티벳 불교와 티베트 언어 또 티베트 문화가 말살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우려했습니다.
네. 자,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더 소통하고 개방하겠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예,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인터넷 상황을 예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나라라고 보고서가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은 이른바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이 자국의 국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터넷 활동을 이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관련 보고 서한이 제출됐다고요?
네, 이 중국위원회 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부위원장인 크리스 스미트 하원의원 이름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권고하는 서한이 제출됐는데요. 마침 다음 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압박해서 이 중국이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또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요. 또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미국 지도부가 장기적인 대중국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생이 학상이 미국인 학자에게 돌아갔군요.
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리처드 세일러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를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발표문에서 행동경제학 연구를 통해서 심리학적인 가정을 경제학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고 이 세일러 교수의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행동경제학이란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이 행동경제학은 최근 서방에서 각광받고 있는 경제학 연구 분야인데요. 이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맞지 않는 이 소비자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이 보통은 사람들이 물건값이 쌀수록 많이 사고 또 비싸지면 소비를 줄인다는 게 타당한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맞지 않고 이 기존 경제학에서 비합리적이라고 본 행동들을 연구해서 이 경제학 이론에 반영시키는 학문입니다.
네,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행동 경제학 연구 내용을 좀 예로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호가 작용할 때 또 자기 통제가 잘 안 될 때 또 합리적인 행동이 제한될 때 이 물건값이 비싸더라도 지갑을 열게 되는데요. 이 경제학적으로는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명품을 가졌으니까 이 나의 그 경제적 능력에 부치더라도 무리해서 이 명품을 구입하는 식인데요.
네.
이런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이 소비와 사회생활에 작용하는 방식을 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 경제학 이론으로 확립한 게 세일러 교수의 업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세일러 교수는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요.
네, 이 세일러 교수가 이런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책이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넛지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 또 일본 등지에서도 이 베스트셀러, 이 가장 많이 팔린 책 목록에 올랐는데요. 이 넛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팔꿈치로 꾹 찌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 안에 이 파리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서 이 소변이 밖으로 튀는 양이 80%나 줄었다거나 학교 영양사가 음식물 진열을 바꿔서 학생들이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했다는 이야기가 책에 담겼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넛지도 있지만 기업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넛지도 있고요. 정도가 심해지면 사기 행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학 이상으로 사람들의 이 사회적인 행동까지 연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일러 교수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뿐만 아니라 행동과학 분야의 석좌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대학 경영대학원의 의사결정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노벨상 분야별 수상자 발표가 이제 마무리됐죠?
네, 가장 먼저 발표된 생리의학상은 생체시계 유전자를 규명한 제프리 홀, 메인대 교수 등 미국인 학자 3명이 공동 수상하고요. 물리학상은 중력파를 발견한 킵돈, 캘리포니아 공대 명예교수 등 미국 대학교 3명이 함께 받습니다. 화학상은 저온 전자 현미경을 개발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요하힘 프랑크 교수와 스위스, 영국 학자 등 3명이 공동 수상하고요. 문학상은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 마 등을 쓴 일본계 영국인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에게 돌아갔습니다. 평화상은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이라는 아이켄이라고 불리는 단체가 받는데요. 노벨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국민 의례가 진행되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허리케인 영향으로 일자리 3만 3천 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입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일명 다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연방의회의 현안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방안을 마련할 때 의회가 함께 처리하기를 원하는 항목들을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젯밤 연방의회에 전달된 내용인데요.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이민자의 수를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방의회에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이 미국 이민 체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약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다카 합의에 이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다카가 뭔지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게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걸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했죠.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 다카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방화 강화와 함께 이 다카 대체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카 대체와 연계된 이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공개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요구사항에 들어갔는지 중요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요. 역시 논란이 많았던 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와 회동할 때는 국경 장벽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연방 이민 세관국 인력 강화 방안이 들어갔는데요. 직원 만 명 그리고 이민 세관국 소속 변호사 1,000명을 새로 뽑고요. 이 동시에 이민 판사 370명하고 연방 검사 300명의 신규 채용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에 대비해서 이 관련 업무를 처리한 인력을 좀 보강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 친척 초청도 제한하길 바라는데요.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다른 가족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이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은 하지만 불법 이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 밖에 또 이제 혼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차단하거나 이 아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방안, 또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제재, 또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직장을 얻는 것을 방지하려고 회사가 종업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체제를 쓰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미국에 혼자 불법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었는데요. 이게 이제 중미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같이 조직 범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또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부모 같은 보호자 없이요. 아이 혼자서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올 경우는 이제 난민 신사 등을 거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혼자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요. 이전과는 달리 이 아이들이 적발되면 신속하게 이 아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피난처 도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아니면 구금, 그러니까 가두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네.
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그 동부에는 이제 뉴욕 같은 주요 대도시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런 도시들이 보호를 하면 지금까지 지급해주던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친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쪽에서 그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던 방안들이 대거 들어갔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난 뒤에 다카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던 이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에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불법 체류 청년들과 이민사회 그리고 미국인 대다수를 배척하는 요구사항을 들이밀면서 협상을 하자고는 할 수 없다면서 백악관 측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권리 옹호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민주당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밝힌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세저의 개혁하고 함께 이 핵심 대선 공약이었죠. 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에 현재 살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제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축구 NFL 경기장의 모습이 나타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 부부가 어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이 NFL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샌프란시스코 49ers의 경기를 보려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울리면서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시간이죠. 이 국민일의 시간에 이 49ers 선수 한 20명 이상이 이 한쪽 무릎을 꿇고 앉자 바로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네. 자, 선수들이 이런 행동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흑인에 대한 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기 위해서 이 몇몇 NFL 선수들이 국민일의 시간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아니면 이 주먹을 쥔 한쪽 팔을 치켜드는 방식으로 항의하는 광경을 오늘 올해 이 NFL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펜스 부통령이 경기장을 나간 건 떠난 건 이 선수들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한 그런 또 뜻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이 시간이 지난 뒤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과 자신은 미국 국가와 국기 군인들에게 불경스러운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날 콜츠 경기장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로 NFL 선수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행동이 이 국가와 국기를 모욕한다면서 이 욕설을 써가면서 이 강력하게 선수들을 비난했었죠. 네. 하지만 일부 선수와 구단주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위터에요. 이 펜스 부통령에게 만일 선수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국가를 모독하면 바로 경기장을 떠나라고 요청했다면서 펜스 부통령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요즘 일요일마다 미국 전역에서 NFL 경기가 열리는데 자, 다른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역시 뭐 다양한 광경이 나왔습니다. 항의 표시로 무릎을 꿇거나 주먹 쥔 팔을 든 사람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동작 없이 서 있는 선수도 있었고 아니면 선수들끼리 팔을 연결해서 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제리 존스 구단주가 경기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 카우보이스 선수들이 이제 항의 표시 없이 국가와 국기에 경의를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스 구단주는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일의 시간에 항의하는 선수들은 경기에서 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NFL 선수들의 행동에 미국인들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CBS 방송이 지난달 말에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 가운데 52%가 선수들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 선수들의 행동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였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NFL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바로 이 국민 일회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됐군요.
네, 최근 연방노동부가 발표했는데요. 여러 지표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지난달 미국에서 일자리 3만 7천 개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경제가 요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좋은 상태인데요. 의외의 결과군요.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9월에 대략 8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네 자릿수 증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겁니다. 지난 2010년 9월 이후 일자리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7년 만에 일자리가 줄어든 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지난달 미국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그리고 얼마는 플로리다주에 큰 피해를 줬는데요. 특히 여가와 접대 분야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약 11만 개나 사라졌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이 미국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이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타해서 큰 피해가 났었던 지난 2005년에도 이 허리케인 영향으로 일자리 증가가 잠시 주춤했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고용 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전히 좋습니다. 이 8월 실업률이 4.4%였는데 이 9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좋게 나왔는데요.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이른바 이 완전 고용에 근접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이 전달보다 12센트가 올라서 26달러 55센트가 됐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9월보다 2.9%나 증가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일자리 수만 가지고 미국 내 고용시장이 나빠졌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대부분 전문가는 이 전체 고용시장이 여전히 좋다고 평가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영향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다지 이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이 지난달 일자리 감소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고 곧 이전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 매달 평균 1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 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수천 명의 미군 용사들을 기리는 한국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오늘 만나볼 주인공 역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절실히 체험한 난민들인데요. 미국인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미국으로 오게 된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남매입니다.
가게를 갔는데 가게 점원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는 거리로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너무 애처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왜 이러나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만난 이웃이 동네를 한번 둘러보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봤더니 동네 벽마다 저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의 글이 적혀 있었죠. 너는 미국의 간첩이다. 미국인을 위해 일했으니 너와 너의 동생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운영하는 민간단체 NGO에서 일했던 타밈 알 말리키 씨는 살해 협박을 받은 후 집안에서 숨어 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07년 바로 아랫동생인 알리 씨와 함께 요르단으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오기까지 길게는 10년도 기다려야 하는 다른 이라크 난민들과는 달리 알 말리키 남매는 5개월 만에 미국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타밈 씨는 집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So this book is about our work
for American development agencies in Iraq.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라크에서의 미국 NGO들의 활동을 담은 이라크의 혼돈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토마스 레나한 박사인데요. 조지타운 대학의 정치학 교수이자 저의 전 상사이고 저희 남매 미국 입국을 도운 초청인이기도 하죠. 레나한 박사는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진행한 이라크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 밑에서 부국장으로 일했었죠. 이 책을 보면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 동료는 살해 협박을 받은 직후 살해당했지만 저는 살해 협박을 받은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쓰고 있어요.
미국인이나 미국 단체를 위해 일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경우 미국 난민 입국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타밈 씨의 경우 본인이 살해 협박을 받은 것도 있지만 미국 NGO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던 동생 하이더 씨의 죽음으로 미국 입국이 더 앞당겨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in this book, in chapter 12, the author says the day the music died.
이 책 12장의 소제목이 음악이 사라진 날이에요. 제 동생이 죽은 날을 그렇게 묘사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비탄에 빠졌다. 알말리키 가족은 이라크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 6명의 자녀 모두 매우 명석했는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석과 같은 한 아들을 죽였다. 살해된 하이더 알말리키는 이라크의 미래였다.
하이더 씨는 지난 2006년 가족들과 26번째 생일을 축하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알리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e just came to say hi, goodbye to our family, and he was.
수도 바그다드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이 스위스 유학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잠시 들렀어요. 그런데 당시는 2006년 독일 월드컵이 열리고 있을 때였죠. 동생은 영국 팀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위성 안테나를 점검하다가 고장난 부품을 사려고 철물점에 잠시 들렀어요. 동생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괴한 네 명이 나타나 동생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죠.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람은 여태껏 없었어요.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인 것이 드러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라크의 미래라고 불리던 인재의 죽음으로 가족은 물론 NGO 단체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My brother was very peaceful person, like especially he engaged with the activities for children.
우리 동생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이라크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죠. 스위스에서 장학금을 받고 박사 과정에 뽑힐 정도로 실력도 뛰어났고요. 우리 마을의 모든 NGO 단체들이 하이더와 같이 일하고 싶어 할 만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하지만 살해 협박 때문에 우리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수도 바그다드로 떠나야 했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잠시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가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된 겁니다.
알리 씨는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The freedom for the Iraqi people, it was not for free.
이라크 사람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삼촌 두 분은 사담 후세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요. 대를 이어서 사촌들과 우리 동생까지 희생됐으니까요. 자유를 얻기 위해 너무 큰 희생이 따랐어요.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라크의 많은 가정이 비슷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لا لا ما اريد بعد شوي اتغدى.
과거 힘들었던 경험은 어느덧 추억이 된 듯. 타밈 씨와 알리 씨의 대화엔 이제 여유로운 웃음이 묻어납니다. 며칠만 있으면 할로윈데이라고 좋아하는 두 사람. 할로윈은 유령이나 괴물 복장을 하고 파티를 하거나 아이들이 분장을 하곤 이웃집에 찾아가 사탕을 달라고 하는 조금은 괴기한 분위기의 미국 휴일인데요. 할로윈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Two days before Halloween. This is why we love the Halloween.
2007년 할로윈데이 이틀 전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명절이 할로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타밈 씨는 할로윈이라는 조금은 낯선 명절과 함께 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Yeah, Maryland with a Turkish family. We lived in their basement and we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에 정착했고요. 터키인 가정의 집 지하에서 생활했는데 집주인이 주미 터키 대사관의 요리사였거든요. 매일 터키 음식을 먹으며 터키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미국 속의 터키인처럼 살았죠. 미국 생활에 익숙했던 터키인 가족이 우리 남매의 미국 정착에 큰 도움을 줬어요.
할로윈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고 터키 음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독특한 취향을 갖게 된 타밈 씨.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For me, prior to coming to the US, I was in London in 2005. I had an internship.
저는 미국에 오기 전인 2005년에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NGO에서 각각 두 달씩 인턴십, 그러니까 수습 직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서방 세계에 익숙한 편이었고요. 또 미국에 오자마자 NGO에서 일했거든요. 이라크에서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미국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 알리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알리는 쿠웨이트와 요르단에서 일한 적은 있지만 서방 세계는 처음이었거든요. 거기다 영어도 저보다 못하는 편이라서 미국에 와서는 처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타밈 씨와 알리 씨는 하지만 여러 고생 끝에 대학 공부도 하고 번듯한 직장도 갖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아랍어 통역을 하는 남매 통역사가 된 겁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타밈 알말리키 씨와 알리 알말리키 씨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말리키 남매의 직업 이야기와 앞으로의 꿈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oday, Mike finds out that Lynn has done something right under the professor's nose.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본문에서 마이크가 린에게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오늘 너 수업 시간에 졸는 걸 봤어.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그래서 내가 너를 깨우고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라고 말을 건네네요. 그러자 린은 Oh, did you? 정말?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아유, 어제 좀 일찍 잤을걸 라고 대답하니까 마이크는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근데 교수님이 내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내가 교수님 바로 코 밑에 있었는데도 말이야. 라고 하네요. 린은 깜짝 놀랐나 봐요. Yikes! 아이고, 어떡해.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This phrase means that it happens very close to you, but you don't notice it at all. The right under one's nose는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한다는 걸 말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죠. 가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있는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right under one's nose. Right under one's nose입니다.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역사책을 찾으며 Where is my history book? Where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It's right there, right in front of you. It's right under your nose, silly. 아유, 그것도 안 보이니? 바로 네 옆에 있잖아 라고 답해줄 수 있겠네요. 오늘의 영어 표현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caught you falling asleep during class, so I tried to wake you up, but it didn't work.
Oh, did you? I shouldn't have stayed up late last night.
It happens. But I still can't believe the professor didn't even notice you were asleep, even though you were right under his nose.
Yikes! I'd better be sure that doesn't happen again.
Today's phrase, right under one's nose.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다. 또는 등잔 밑이 어둡다. Right under one's nose.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가오는 장미의 입맞춤과 같다고 노래하는 Kiss from a Ros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nows, my eyes become aliv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Baby, I can feel you to a kiss from a rose on the grave. Ooh, the more I get of you, stranger it feels, yeah. And now that your rose is in bloom, a light hits the gloom on the a man can tell you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baby.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a light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Ooh, the more I get of you, the stranger it feels.
such a man can tell me so much. He can say, you remain my power, my pleasure, my pain. To me, you're like a grown addiction that I can't deny. Now won't you tell me, is that healthy, baby? But did you know that when it snows, my eyes become large and the light that you shine can't be see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7년 10월 9일 오늘, 쿠바의 혁명가 체 게베라가 39살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 혁명을 이끄던 중 하루 전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됐다가 결국 오늘 사살당한 것이었습니다. 1928년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 데팔레에서 태어난 체 게바라의 본명은 에르네스토 게바라로, 체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남미 여행을 갔다가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체는 민중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1955년 쿠바로 건너가게 됩니다. 체는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게 되고 둘은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공감, 1959년 쿠바 혁명을 일으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체는 혁명을 일으킨 지도자로 남기를 거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로가 또다시 혁명에 힘을 쏟았고 혁명의 전파를 위해 볼리비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67년 10월 8일 체는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볼리비아군과 싸우던 중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결국 볼리비아군에 의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1967년 오늘 체는 볼리비아 정부의 명령으로 사살당해 39살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1983년 10월 9일 오늘, 버마의 수도 양곤에 있는 아웅산 국립묘소에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21명과 버마인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지를 울리는 굉음과 함께 터진 폭발물로 인해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던 이범석 외무부 장관과 서석주 부총리, 한병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국무위원과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망했고 200 합참 의장 등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서남아시아와 대양주 6개국 순방 일정 가운데 첫 방문지로 아웅산 국립묘지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져 화를 면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즉시 모든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폭탄 테러를 일으킨 범인들은 후에 북한 정찰국 소속 특공대원들로 밝혀집니다. 범한은 이 사건을 계기로 24년 동안 북한과 단교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